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위로하신다는, 구원하여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패역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섬길 만주의 주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던 그 광야의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몰살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 민족의 감격은 얼마나 컸던가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했던 그날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비록 해방 전국의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좌우 대립도 있었고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의 비극도 있었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매국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의 소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번영을 구가했던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바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우상 숭배를 하였으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였던 거친 들로 광야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바알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함으로써 실패하고 상처받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을 다시 풍요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던 아골 골짜기처럼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는 불모의 골짜기와 같이 된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가족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그 아득한 시절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에 있었던 그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저 북방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멀리 이방인의 땅 하란을 향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그에게는 살아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홀로 하란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던 도망자 야곱은 밤이 되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루스라는 성이 있었으나 그는 성 안에서 하룻밤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 밖 광야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 한낮의 열기로 뜨거워진 돌에 아직 남아있는 온기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자신이 누운 광야로부터 시작하여 그 끝이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광야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 중세의 유대학자 라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천사들과 아래로 내려오는 천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교대하는 광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천사들은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보호하던 천사들이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광야에 있는 야곱을 보호하는 천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광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광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시작하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권사님들이 방석을 만들어 와서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던 우리의 광야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교회도 설립하게 하시고 예배당도 지어주시고 많은 성도들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광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꼭 한 권씩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손해봤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잘 견딥니다.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도록 적응이 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낙타 등에는 혹이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충당합니다.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시켜 수분을 섭취합니다. 혹이 불룩 솟아 있어야 며칠간 물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다리가 아닌 혹을 보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합니다. 자동차에는 연료 계기판이 있습니다. 연료가 줄어들수록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라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조만간 도로 한복판에서, 어떤 경우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계기판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반쯤 떨어져 있습니까? 영적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등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믿음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휴가인지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굉장히 덥고 힘든데도 휴가철에도 계속 주일마다 그 전하고 더워지기 전하고 큰 별 차이 없이 잘 출석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더운데도 잘 버티고 오늘 수요일까지 나오셨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 똑같이 예배드렸는데도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은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운이 날까? 더워 죽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힘차게 자기 달려갈 길을 갑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낙타가 쓰러져서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인생의 짐을 지워주십니다.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지 죽이려고 작정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타는 아침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실으면 하루 종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다시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등을 툭툭 쳐주면서 짐을 내려주고 낙타는 하룻밤 편히 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초대교회사의 별명이 낙타 무릎인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가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가기를 멈춥니다. 무릎을 꿇고 그 폭풍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뚫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도 아무리 거센 폭풍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면 인생의 폭풍은 어느 날 거짓말같이 잦아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면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으려면 벌떡 일어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나라가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일찍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시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독일 교회의 성도들이 읽을 수도 없었던 라틴어 성경 대신에 독일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루터가 번역하여 독일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무너진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타일러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타일러라는 말을 예전 성경에서는 개유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어린 자녀를 엄마가 말로 타이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여 광야로 가자고 하십니다. 엄마가 말로 할 때 따라가는 게 좋죠. 끝까지 버티다가 한 대 얻어맞고 억지로 끌려가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더 악을 쓰죠. 이제 그때부터 사내 아이들은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이 세인지 한 대 얻어맞고도 엄마 힘으로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가 말로 할 때 따라가는 것이 좋지 만일 그 광경을 아버지가 보게 되면 무참하게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제 어릴 때는 많이 봤습니다. 뭐 앞집 저집 우리 집 옆집 뭐 다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얻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얻어맞으려면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얘야 광야로 가자고 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실 때 따라가지 않으면 어머니와 같이 자비롭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 엄격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정말 무섭게 다루시는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끝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그들에게 망국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온갖 곤충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적들의 활과 창을 꺾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바알을 자기 남편이라고 자기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타이르실 때 따랐더라면 그들은 21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은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 비를 내리신다는 뜻이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비를 통해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뜻이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번성하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풍성하게 수확한 농산물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23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 이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심으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라고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심으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이 진정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 루아마라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로 회복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 암미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시 내 백성이라는 암미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은 불효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구실은 매우 좋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효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의 구원의 교리조차 조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성경에도 없는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돈을 사용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거짓된 교리를 유포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의 번영을 노래하는 대신에 우리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길, 그들의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힘든 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될 것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와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최후의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거친들로 가서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우상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이단교회와 중세교회와 이단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룬 모든 사역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의 광야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예배당도 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주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더디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광야의 길은 곧은 길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우여곡절을 겪으며 방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한 이 지난한 영적 전쟁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광야로 돌아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무나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은 그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지 햇볕을 좋아하는지 바람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에 알맞게 물도 주고 햇볕도 쬐이게 하고 통풍도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자주 나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소를 키우는 분의 말에 의하면 축사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소가 양질의 젖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가장 잘 자란 나무를 골라서 해마다 욕나무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부족에게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정하고 싶으면 용나무에 대고 해야 한다는 규율이 있습니다. 용나무 앞에는 날마다 욕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 용나무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멀쩡했던 나무가 용나무로 지정이 되면은 1년도 채 되지 못하여 고사하고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용나무를 가장 잘생기고 튼튼한 나무로 새로 정해야 합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과 같은 감정도 없는 나무도 그와 같이 욕을 먹으면 상처를 받고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를진데 사람이야 오죽 더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설령 지금까지 간간이 욕하고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가도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소망의 말씀을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시며 거친 들로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